VOA 회견했습니다. 국무부는 4일 한국 시각 5일 오전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엿새 만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복수의 외교관들은 4일 미국과 알바니아가 이번 회의를 요청했으며 캐서린 러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사무총장과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또 이날 공개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공개회의는 멕시코와 프랑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 앞으로 몇 개월간 우크라이나 내부에 1200만 명, 다른 국가로 대피한 4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째인 5일 민간인 대피를 위해 우크라이나 도시 두 곳에서 임시 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3월 5일 모스크바 시간 오전 10시부터 휴전을 선언하고 마리우폴, 볼노바하에서 민간인이 빠져나갈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민간인 탈출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의 인도주의 통로는 5시간 동안 열려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3일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사관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미국 정부에서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규탄입니다. 대사관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푸틴이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에 폭격을 가한 것은 그의 테러 통치를 한층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인 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에네르호다르시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폭격을 가하고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행정, 관리동과 훈련용 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몇 시간 뒤 진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니콜라스 번스 신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4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다른 외교관들,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도착해 3주간 격리될 예정이라고 주중 미국 대사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전임 테리 브레스테드 대사가 2020년 10월 중국한 이래 주중 미국 대사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번스 대사는 국무부 대변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이란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현안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 청장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기자회견에서 IAEA에 미해결된 질문과 관련한 문서들을 6월 21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화성에 탐사를 나갔다가 홀로 남겨진 마크 와트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요. 결국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하고 마침내 마크를 데리러 오는 탈출선. 우주에서 도킹을 못하고 멀리 지나가버릴 위기에 처하자 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손 흔들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SF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5년 작품 마션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로 유명하죠. 영화 제목인 마션은 화성인이라는 뜻으로 2011년 출판한 앤디 위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각색됐는데요. 이 영화는 나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지구인이 화성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 나사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구출작전을 감동적으로 담은 영화 마션 지금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 RS-3 탐사대가 투입되고 곳곳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크가 안테나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크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주 비행사들은 화성을 떠납니다. 그 사이 마크는 극적으로 살아남고 산소 호흡기와 기지 둘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 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크는 나사와 동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구조대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빨라도 4년이 걸리고 마크에게 남은 식량은 오직 한 달치뿐입니다. 마크는 식물학자로서의 전공을 살려 감자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구조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야기를 비디오 로그에 남기는데요. 화성에서 지구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크. 한편 나사에서는 RS-3 기지를 촬영하던 중 충전 중이어야 할 로버가 화성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크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를 키워 식량으로 대체하던 기쁨도 잠시, 기압차로 인해 마크는 감자밭을 잃게 되는데 중국에선 기밀에 붙여졌던 태양신호를 마크를 구하기 위해 보내고 마침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온 구조팀이 있었으니 그를 두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던 팀원들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한참 우주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마크를 구하기 위해 화성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마크는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에서 살아남으며 결국 구조돼 지구로 돌아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Mars, 화성이었습니다.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이 감독, 드루 고더드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맷 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마이클 페냐, 크리스틴 위그, 제프 데니얼스가 출연하죠. 코미디라는 장르대로 희망적인 색채의 영화인데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노력하고 머리를 굴려 문제를 해결하며 또 문제가 생기지만 기반 지식과 창의성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심지어 무리수를 둬서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용기를 내 도전하는 시기죠. 작품 속의 캐릭터들은 회의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악의는 없습니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을 지켜보며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특히 2010년대에 개봉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주 배경 영화들은 대부분 우주와 우주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 여러 곳에서 극사실적인 묘사를 공들여 했는데요. 숨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우주와 외계 행성의 어묵한 모습을 잘 살리는 데 집중했지만 마션은 이걸 제대로 묘사하면서도 주인공의 생존기를 그리며 특유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이죠. Turn the Beat Around, 비트를 다시 시작해봐 듣고 오시죠. 비키 수 로빈슨이 불렀습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의 생존 스토리를 담은 영화 마션은 촬영 기간이 총 70일이었는데요. 과학적 검증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 우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과학적 오류를 보인 장면은 없을까요? 와튼이 일행에게 닥친 모래폭풍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데요. 실제로는 영화에서와 같은 위력은 없다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200분의 1 정도로 희박해서 풍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먼지가 낀 산들바람처럼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 작가 앤디 위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트니가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데요. 지구 밖에서 작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는 2015년 8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화성의 노을은 지구처럼 붉은색인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화성의 노을은 사실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에는 입자가 큰 산화철 먼지가 떠다니는데요. 태양이 화성을 비스듬히 비추면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먼지와 부딪혀 모두 사라지고 파장이 짧은 푸른 빛만 남아 푸른 노을이 되는 거죠. 화성에서 와트니 일행은 지구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과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7%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강시처럼 통통 뛰어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 마션은 많은 이들에게 화성 탐사의 희망을 선사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휴즈 코퍼레이션의 배를 흔들어 뒤집지마 노래하는 Rock the Boat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화성에 홀로 남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그린 영화 마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인데요. 영어 앞글자를 딴 나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나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케네디 우주연구소, 고다드 우주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산하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1958년 7월 29일 설립됐고요. 같은 해 10월 2일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를 양분해 경쟁하던 냉전 시대였는데요. 한 해 전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주 개발에서 소련에 밀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카, 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우주개발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나사입니다. 나사는 창립 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주 관련 연구와 개발을 해왔는데요. 미국은 달 탐사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니 계획 시대를 거쳐 서둘러 아폴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아폴로 시대의 첫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호는 지상훈련 중 사고로 비행사 3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의 달 궤도 비행에 이어서 마침내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약 10년간의 아폴로 계획 시대에 발사한 유인 무인 우주선은 모두 15척인데요. 나사는 이 우주선들에 1호부터 차례로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2와 3은 건너뛰는 바람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우주선은 아폴로 17호가 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 돈으로 200억 달러가 넘게 들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셀마 휴스턴의 Don't Leave Me This Way, 이런 식으로 날 떠나지 말아요.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인들이 달에 내린 건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다시 달에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에도 보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달 탐사는 단순히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우주비행사들이 체류하는 계획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화성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우주 개발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마션으로 맷 데이먼은 제73회 골든글로브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마션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선 약 2억 달러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국내 수익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는 6억 달러 넘는 흥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Starman, 우주비행사 듣고 오시죠. Didn't know what time it was, the lights were low, oh, oh. I leaned back on my radio, oh, oh. Some cat was laying down some rock and roll, not a soul is there. Then the loud sound, it seemed to fade, came back like a slow voice on a wave of fate.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d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he'd blow our minds.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s told us not to blow it, 'cause he knows it's all worthwhile. He told me, let the children use it. Let the children use it. Let all the children do it.이번에는 영화 마션의 숨겨진 이야기 살펴볼까요? 중간에 기존에 미국에서 보냈다가 수명이 다한 기자재를 마크가 찾아내서 재활용하는데요. 미국이 화성을 오래전부터 탐사해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 화성 탐사를 위해 나사에서 연구 중인 과학적 성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 마트니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 지식들이 총동원되는데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화성 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주 왕복선 헤르메스호 덕분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사실 화성 탐사선 헤르메스호의 동력의 비밀은 놀랍게도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띈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플라즈마 엔진을 단 우주선은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로켓 우주선에 비해 1억 분의 1에 불과한 연료만 소비합니다. 따라서 화성, 소행성은 물론 태양계 끝자락까지 탐사하는 우주선을 위한 이상적인 우주선 추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희망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 화성에 갇히는 경우에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마크를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결정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죠. 마크의 동료들도 작은 희망에 동료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마션 수록곡 중에서 아바의 워털루 전투, 워럴루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마션을 본 관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한다. 영화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웃었기 때문에 힘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마션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포츠 문화 전문지 그랜트랜드의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공상과학소설 영화였다라고 말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평론가는 영화 마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다. 마크의 곤경을 생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주면서 흥얼거리게 한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내용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마션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크가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에게 한 말이죠. 내가 더 낫죠, 닐 암스트롱? 또 마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것도 최초이고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최초가 된다. 45억 년 동안 이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화성에 혼자 방치된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을 위한 분투와 마크 와트니를 구하려는 주위의 노력을 그린 영화 마션이었습니다. 끝곡으로 마션 영화의 엔딩곡이죠.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난 살아남을 거야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주고만 싶어 분수처럼 솟구치는 마음 그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내 마음 그래도 그래도 부족한 나의 마음 시인 고유진의 화수분인데요. 무엇이든 그 단지 속에 담기만 하면 끊임없이 새끼를 쳐서 불어나게 만드는 보물단지 화수분. 여러분은 그 화수분 속에 뭘 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리틀 페기 마치가 15살의 풋풋한 나이로 1963년에 발표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곡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따라갈 거야 라고 노래한 I Will Follow Him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960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 포근한 봄내음의 정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미국 민속음악, 포크송 그룹의 Brothers 4 음악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못다한 Brothers 4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성 4인조 그룹으로 구성된 Brothers 4의 이 바플릭, 그리고 존 페인, 마이크 커클랜드 그리고 리차드 폴리는요. 1956년 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중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은요. 자주 모여서 서로 화음을 맞추곤 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네 형제들이라는 뜻에서 Brothers 4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58년에는 시애틀의 한 클럽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겨요. 이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합격했던 Brothers 4는 그 클럽에서 정식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고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95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연에서 Brothers 4의 강점인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알아본 재즈의 거장 데이브 브루벡이라는 가수의 매니저는요.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Brothers 4를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마침내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Brothers 4는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손을 잡고 1960년에 발표한 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Brothers 4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들을 한순간에 최고의 가수 자리로 올려준 곡, 그 곡이 바로 지난주에 들으신 그린필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 2월을 온통 Brothers 4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네 남자의 하모니, 그들의 또 다른 히트곡 블루 워터라인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Council met last week. The vote was 4-3 to burn the hometown depot down and build a factory. To take that stretch of history and tear it off the map. To melt old engine number 9 and turn it into scrap. Blue water. Save the blue water line. Oh, I could tell you stories of the glories on that train, of the 49er miners and the time old Jesse James stole 1,000 golden nuggets in that great train robbery. And when old Abe Lincoln rode with Todd upon his knee, blue water. Save the blue water line. Just 20,000 quarters and just 40,000 dimes, and we'll ride again to glory on the old blue water line. We'll have William Jennings Bryan stoking coal on number 9. So dig inside your pockets for the old blue water line. Blue water. Blue water, blue water line.
아련하고 감미로운 그린필즈에 비하면 이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죠. 블루 워터라인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그린필즈가 발표되고 2년 뒤인 1962년에 나온 곡으로 지난밤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창고들을 없애기로 투표를 했어. 블루 워터라인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블루 워터라인이라는 것은 기차나 철도를 말하는데요. 실제 그 시절 일리노이나 미주리주에 이와 같은 이름의 기차가 다닌 적이 있다. 이런 설이 전해져 오고 있긴 하지만 블루 워터라인이 그 시절 실제 운영됐던 철도 이름을 사용한 건지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만들어낸 이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브라더스 4가 부른 이 곡의 장르가 포크송이잖아요. 포크송이라는 게 미국 각지의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민요풍의 전통음악이다 보니까 블루워터라인도 이 미국 어딘가를 달렸던 실제 철도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루워터라인이 뭐 실제 이름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눌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은 브라더스 4의 음악이었습니다. 블루워터라인처럼 밝은 템포의 자메이카여 안녕이라는 제목의 자메이카 페어웰 한 곡 더 듣고 브라더스 4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1960년대를 포크 음악으로 물들였던 브라더스 4는 중간중간 멤버가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브라더스 4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60대가 다 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필즈의 히트를 시작으로 가을이면 지금도 찾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기억해봐요라는 제목의 Try to Remember. 또 한국에서는 일곱 송이 수선화라는 번안가요로도 유명했던 세븐 대퍼딜. 이런 노래들은 브라더스 포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들이 가득한 브라더스 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브라더스 포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 해에는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1960년 브라더스 포를 이은 감성 음악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엿새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째인 5일 민간인 대피를 위해 우크라이나 도시 두 곳에서 임시 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3월 5일 모스크바 시간 오전 10시부터 휴전을 선언하고 마리우폴, 볼노바하에서 민간인이 빠져나갈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민간인 탈출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의 인도주의 통로는 5시간 동안 열려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3일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사관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미국 정부에서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규탄입니다. 대사관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푸틴이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에 폭격을 가한 것은 그의 테러 통치를 한층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인 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에네르호다르시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폭격을 가하고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행정, 관리동과 훈련용 시설 등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몇 시간 뒤 진화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복수의 외교관들은 4일 미국과 알바니아가 이번 회의를 요청했으며 캐서린 러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사무총장과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바린도 이날 공개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 앞으로 몇 개월간 우크라이나 내부의 1200만 명, 다른 국가로 대피한 4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는 4일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40.7을 기록해 199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며 전 세계 옥수수의 16%를 생산합니다. 또 주요 밀과 곡물 생산지입니다. 미 백악관은 4일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한 논평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그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분명 바이든 정부 관료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을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이 용납할 수 없고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조은정이었습니다. 3월 5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